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말라가는 신호를 비트코인이 먼저 눈치채고 빠졌다.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MSCI라고 해서 지수를 이제 운용하는 그런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곳에서 돈 빌려가지고 지금 비트코인만 사는 거면 펀드 아니야? 펀드? 그럼 펀드인데 무슨 종목도 아니고 지수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검토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리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리뷰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은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지지율이랑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누구보다도 크립토와 관련된 법안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크립토와 관련된 정책들도 추진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 없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기준 코스피는 -5.6%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5.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상회한 섹터는 화장품과 금융이었고요. 시장을 하회한 섹터는 방산, 전력기기, 반도체였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은 주간 기준 -3% 하락했고요. S&P도 -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헬스케어가 좋았고요. 테크와 경기 민감 소비재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하락폭이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낙폭이 좀 컸는데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신호를 비트코인이 먼저 눈치채고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비트코인 사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MSCI라고 해서 지수를 이제 운용하는 그런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곳에서 저게 돈 빌려가지고 지금 비트코인만 사는 거면 펀드 아니야? 펀드? 그럼 펀드인데 무슨 종목도 아니고 이런 지수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리뷰가, 이거 검토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리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MSCI에서 이런 리뷰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ETF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 되면 종목을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싸게 조달을 받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게 반복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너 펀드니까 넌 빠져 라고 해서 안 사면 이제 가격이 안 오르고 그러면은 이 돈으로는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세일러라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MSCI에서 이런 리뷰를 했다라는 것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펀드로 인정받고 그래서 지수에서 편취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은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펀드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로 펀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무리수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지수에 편출되는 그런 의사결정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편출된다고 하면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지지율이랑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국의 자산이라기보단 트럼프의 자산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누구보다도 크립토와 관련된 법안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크립토와 관련된 정책들도 추진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 없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글쎄요 트럼프 지지율 때문에 빠지는 건 뭐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산이 트럼프의 자산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고 미국 이외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글쎄요 트럼프 때문에 빠진다는 거는 아주 단기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8만 불 딱 찍고 이제 8만 6천 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이제는 바닥을 다 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흔들림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있잖아요. MSCI에 편출되는 거 아니면 정치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면 이런 건 알 수 없는 요인이긴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말라붙으면서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윌리엄스 총재가 딱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금요일부터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했다. 유동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글쎄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기술주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도 구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이례적으로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주말에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경우는 드문데, 네, 이번에 이제 구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모구가 정리를 해줘가지고, 버핏은 이것 때문에 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들도 정리해드렸고, 그리고 구글이 지난주에 제미나이 3.0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게, GPT-5가 나왔을 때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제미나이 3.0이 나왔을 때는, 우와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성능도 그렇지만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래서 다른 데가 못 따라가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뭐 잘 모르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2025년 말까지 어떤 AI 모델이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될 것 같니? 라는 질문. 그래서 여기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제미나이 3.0이 1등이 될 가능성이 뭐 90%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GPT는 뭐 1.5%예요. 그러니까 압승이 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미나이 3.0이 나온 이후로는 개인들도 상당히 구글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반영되면서 구글의 주가가 잘 버텨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도 구글을 그럼 지금 굉장히 좋게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장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구글을 담아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연수루랑 방금 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조금 있으면 연수루 영상이 올라올 텐데 연수루가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옛날에 넷플릭스랑 그 디즈니 얘기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글이 좋아. 근데 구글이 좋으니까 오픈 AI는 안 좋잖아. 그럼 오픈 AI 묻은 주가 빠지겠네? 그럼 나스닥은 빠지겠네? 그럼 구글도 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보면은, 넷플릭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좋긴 한데, 디즈니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부터는 컨텐츠야. 이렇게 하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넷플릭스가 플랫폼이든 컨텐츠든 다 먹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체 시장의 크기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일 텐데 이 안에서 오픈 AI가 힘들고 어때서 누가 주가가 빠지고 막 흔들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걸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에서 AI와 관련된 전체 시장의 크기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비중을 가져갈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미나이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데이터가 진짜 좋아서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데이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구글에 있는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 데이터 등등 구글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정말 많은데 다른 데들은 그런 데이터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자체부터 달랐다라는 이야기. 플러스 얘는 또 칩도 있어가지고 야 추론도 되게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 그리고 좋은 모델이 나오면 뭐하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구글은 서비스도 많잖아요. 검색 서비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접점도 많아서 이게 배포되는 데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사니까 또 데이터가 확보돼서 모델이 더 좋아진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이걸 플라이휠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야 여기서 이제 핵심이 TPU까지 만들어서 이게 엔비디아 칩도 없는데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대박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구글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분위기가 과거에 이제 연초에도 딥시크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야 딥시크가 되는 거 보니까 야 뭐 학습이고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학습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 좀 다른 게 딥시크는 1등은 아니었잖아요. 야 괜찮네요. 요 정도면 이었는데 제미나이 3.0은 1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오픈 AI가 이길 것 같으세요? 구글이 이길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제 구글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2025년까지는 구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026년에도 과연 그럴까? 이건 좀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ChatGPT는 지금도 여전히 70% 이상의 고객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점유율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아직 오픈 AI한테도 기회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게 어떤 모델에 따라서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제미나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구글은 지난주에 버핏이 샀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당시에 버핏은 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산 걸까요?
버핏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평가들을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핏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망할 리스크는 없는지, 경영자는 어떻게 투명한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글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이제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멍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 구글은 나도 맨날 저 검색할 때 쓰는데 아 이걸 사야 되는데 놓쳤어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평소에도 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해소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리스크가 최근에 해소됐다라는 측면이라든지 뭐 제미나이가 좋다라는 걸 또 애플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애플의 시리가 ChatGPT 안 쓰고 이제 제미나이 쓴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최대 주주인 버핏에게도 그런 내용들의 그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든 흘러갔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버핏 입장에서 구글이 AI 시대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도 않아서 사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버핏 할아버지는 참 마지막 배팅까지도 잘 하시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기술주들은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을 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오픈 AI가 묻었다라는 거죠. 오픈 AI가 묻은 것이 잠깐만 구글한테 지는 것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CDS 프리미엄이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였잖아요. 금요일날 일시적으로 좀 내려오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서 11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글과 오픈 AI의 경쟁에서 구글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우려로 반영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럼 앞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뭐 눈높이를 맞추고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이게 주가가 뭐 많이 빠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아 이게 경제적인 그 혼란이 좀 있을 것 같다. 경쟁사의 제미나이 3.0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샘 알트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맨날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글쎄요. 이렇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지면서 그랬었는데요. 다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파월은 안 하고 싶어 하고요. 스티브 미란 같이 트럼프가 이제 꽂아준 그런 여는 총재들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연준 이사들은. 근데 견제를 하고 있긴 했는데, 파월 의장이 백기를 든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월의 친한 친구인 윌리엄스 총재가 그 뉴욕 연준 총재거든요. 뉴욕 연준은 다른 데랑은 좀 그 무게감이 달라요. 그래서 뉴욕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 쪽으로 파월도 그렇고 연준의 내부적인 분위기가 기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것이 발표되는 그런 타이밍도 좀 중요했을 텐데 금요일 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유동성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금요일 날 이런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그널의 가능성은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이제 뭐 유동성이 안 좋은데 금리 인하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표님이 22년 10월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22년 10월에는 모구가 우리는 같이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그때 혼자서 그냥 제가 그냥 이런저런 글 쓰고 있을 텐데 그때가 뭐였냐면은 2022년 10월이 정확하게 주가의 바닥을 만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3년 전이죠. 3년 전 이맘때쯤에 주가의 바닥은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금리 인상을 75bp 인상해서 50bp만 하는 걸로 좀 천천히 할까라는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 동시에 있었던 것이 옵션 만기기도 했고 일본에서도 엔화 때문에 개입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주변에서 GPT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부양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GPT가 아니라 이번에는 제미나이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겹친다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대한 흐름처럼 이번에도 또 뭔가 중요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주인공이 구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기술주가 쉬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순환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헬스케어가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일라이 릴리가 지금 1조 달러 클럽에 처음으로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머크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올 한 해 동안의 미국 시장을 보면은 바이오가 연간 내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야 드디어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그 모멘텀 1월 달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쪽에 이제 그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지난주부터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미 있는 계약들도 나왔고 주가도 시장이 한번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싹을 틔우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들이 조금 이제 크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순위가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들 대상으로 바이오 섹터의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죠. 강하나 연구원을 모셔가지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 12월 15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네.
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승장을 반도체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정장에서 잘 버티다가 지난주에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가 고민이 많이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오픈 AI가 묻은 애들이 좀 힘들어진다라는 것도 좀 영향일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뭐 HBM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엔비디아 GPU 안 끝났어. 아직 엄청나게 많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노이즈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보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좋았다라는 것도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는 조금 그 차익 실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면서 사이클이 계속될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요, 9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9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10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요. 동결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어가지고 미국 휴장이 진행됩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미국 증시는 오전에만 하는 조기 폐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 지표들이 이제 조금씩 발표되긴 하는데 좀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도 있겠지만 미국이 소비가 탄탄해야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우려는 무마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홍춘욱 박사님 나와주셔가지고 원화가 약세가 될 일밖에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가 어떤 코멘트를 해줄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서학개미들 그냥 막 산다고 해서 환율 좀 그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개입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원화에 대한 이제 그 전망을 할 때 지금처럼 해외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환율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요, 비트코인 이야기도 했지만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글이 새로운 변화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